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시고 또 앞으로 이 땅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될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책임을 주신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일의 모습들과 그 모양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확실한 그 마음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나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의 이해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모양으로 자주 다퉜고 이 제자들의 온 관심은 앞으로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한 자리씩 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다툼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열심히 많이 있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 같은 모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초대교회 시대를 책임지고 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처지에 자신들이 처하든지 간에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는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 3장 바로 앞장인 3장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한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은혜의 수혜자인 이 앉은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여 항상 그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신원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일들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앉은뱅이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역시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이 사람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40년 만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기 때문에 나면서 처음으로 자기 다리에 힘을 얻고 뛰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냥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끝날 수는 없죠. 그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을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일어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일반 유대인 백성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자신들이 증인으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가 바로 이 예수냐 정말 그의 이름으로 나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그들 앞에 서서 일종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와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하찮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또 그들이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이 기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뜻은 너희 같은 것들이 뭘 안다고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의 이름을 빌어서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저가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들은 갈릴리 출신이요 어부 출신이요 기초적인 율법 외에 고등적인 율법이나 규례들을 교육받지 못한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셨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된 구주이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증언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나은 사람이 옆에 서서 증거가 되는 모습들을 보고 할 말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할 근거를 이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 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참된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메시아의 되심을 알지 못했고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이토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사도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밝혔듯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었던 모든 일들 이 일들이 이제 우리가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서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다. 이 같은 감격과 이 같은 증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사역에 대한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던 그들의 서슬퍼런 압력 앞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중단치 않는다 분명히 고백하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이것이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절대 주권자로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고백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맡고 있는 이 책임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는 데서 이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자임을 놓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 앞에 선 자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조류와 상황에 타협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와 생명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을 정복한 바벨론은 식민정책으로 피정복국의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세 번이나 잡아갔죠. 1차 포로를 잡아갈 때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로 잡아갈 때에 에스겔이 끌려갔고 3차 포로 때에는 유다 유민들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조 다니엘서 1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16절까지 봅니다. 왕의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에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일자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고 다른 왕족과 귀족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아무리 포로라고 하지만 포로 중에 있는 귀한 자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의 실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여러 소년들을 환관장 앞에 세우게 되고 환관장은 이들에게 왕이 먹는 좋은 음식들과 포도주를 주고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을 쌓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한 가지 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닌 채식을 주게 하소서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왜 다니엘이 이런 부탁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흘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자들과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채식만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진심과 열심들이 변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이 사실을 운명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삶의 자세와 철학을 변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왕이 하사하는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안에 들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들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았던 신앙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 군데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이 바뀌면서 다리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위에 총리로서 임명받을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할 계략을 하나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 앞에 나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이름, 왕이 아닌 다른 신 앞에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는 자기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법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곁에 서서 이 법이 정해지는 것, 이 법이 곧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의 행동을 변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고 자기가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하였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기도를 못하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홀로 들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참된 고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일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고백을 받으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정한 말씀과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홍대의 목숨이 위태하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천지만물의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또 우리 삶의 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위력 앞에 주눅 들고 그렇게 하리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고 우리는 이 일을 준당치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곧 죽으리라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것은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단이 우리를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될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책임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에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어떻게 이기냐?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모습으로 참된 고백과 간증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좋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더 험악한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복음의 내용과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내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깊게 확신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구속과 구원의 값진 선물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다니엘과 같이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이 은혜로서 은총으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내내 주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살고 있고 또한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심령이 연약하여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들을 놓치고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크신 위로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며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